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한 해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3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비정상이 일상이 되어가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새해 주님과 함께 힘차게 일어나 걷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사건은 분명 BC와 AD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Before Christ, Anno Domini.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인류의 역사는 확연히 쪼개졌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는 오히려 역으로 그 구원을 거부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역설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2년 전에 다시 코로나가 생기면서 마치 우리는 BC와 AD보다도 BC와 AC로 더 갈라지는 듯한 그런 또 환경에 내몰리고 있어요. Before Corona, 또 After Corona로 교회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물론 뭐 교육기관이나 다른 많은 기관들이 정말 예전으로는 상상할 수 없던 모습들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특별히 교회는 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형태가 일상화되고 오히려 대면 예배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이제 예외적인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막연히나마 각자가 느끼고 있어요.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건가? 매주 유튜브 영상 앞에 앉아서 그냥 중계되는 그런 예배를 보는 것만으로 내 신앙은 지켜질 것인가? 그것마저도 건너뛰다가 또 그것마저도 내가 설교를 편집해가면서 듣다가 또 그것마저도 시원치가 않아서 이 설교 저 설교를 섭렵하는 것만으로 내 신앙은 그냥 지켜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한 진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올해 2022년도에 저희들 베이직 교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흔들리는 신앙인들을 붙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치셨어요. 교회를 찢어놓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입니까? 핑계예요. 코로나보다 더 극심한 역병들이 중세 때 패스트 흑사병도 있었고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그리고 20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양차 대전을 겪으면서 훨씬 더 큰 위기를 겪었지만 그래도 교회는 굳건하게 지탱해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찢어놓고 계신가?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들여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는 두 가지 때문에 늘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무슨 역병이나 권력의 박해 때문에 위기를 맞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처음부터 박해 속에 탄생했습니다. 교회는 박해 속에 오히려 부흥해 왔습니다.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더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 위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그러하듯 교회 위기는 세속화라는 것들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위기는 언제나 세상을 닮아가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을 때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찢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교회가 동일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세상으로 즐겨 달려가는 것이죠. 내게로 오라고 하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놀라운 성장을 바라보기를 즐겨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세상 것들을 다 교회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 교회가 성장하는 것, 교회가 운영되는 것, 어느 것 하나 세상으로부터 배우지 않는 것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재앙이에요, 재앙.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흥을 꿈꾸지 않고 사람이 늘어나는 부흥, 그게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모자라서 지금 이 위기를 맞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경영은 어떻습니까? 빚을 내서 어떻게 교회를 짓습니까? 이게 무슨 가정집입니까? 무슨 버스를 돌려가면서 무슨 성도를 실어 나릅니까? 무슨 학원입니까? 교회는 세상이 하는 걸 고스란히 그대로 다 배웠어요. 교회가 무슨 프랜차이징 시스템입니까?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생명이 본질이에요. 주님이 이런 교회를 보고 기뻐하실 리가 있습니까?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이에요. 경영 기법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준칙과 관행이 교회를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경제성이나 효율성 위에서 움직여가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요. 교회에 무슨 인사국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해서 찾아가서 밤새 헤매다가 그 양 한 마리를 어깨 지고 오는 선한 목자의 상이 우리에게는 주님의 목회적 심성 아니겠어요? 이런 교회들이 왜 필요합니까? 이만한 교회들이 이 세상에 무슨 영향력을 준다고 이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코로나가 멈추면 교회로 돌아와라, 건물 안으로 돌아와라, 제도 안으로 돌아와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에게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우리는 늘 그분께로 돌아가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 목적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지금 찢으셨어요. 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십니다. 내가 싸매어 줄 것이다. 내가 치유할 것이다. 내가 회복해 할 것이다. 돌아오라. 여러분, 그분이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가면 됩니다. 그분은 대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해결책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그분이 우리를 치시려면 고민을 많이 하는지, 우리를 찢으시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고민을 하고 큰 고통스러움을 겪으시는지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장 39절이에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분은 여러분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이란 무엇입니까? 내 인생 내가 주인이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그거 한마디 들으면 인생 문제 다 해결됩니다. 다 내 인생 내 거라고 고집하다가 생긴 문제들 아닙니까? 다 모든 갈등이나 충돌이 다 내 것, 내 인생이라고 주장하다가 생기는 갈등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굳이 내 인생 내 것처럼 살아가려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믿으나 안 믿으나 내 인생 내 주인으로 사는 삶의 태도는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 내 거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상상도 못할 노력들을 하고 살아요. 그럼 바른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 인생 주님의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분한테 맡기고 골방에서 기도하면 모든 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인생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 만큼 일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거라서 죽을 만큼 일하는 사람과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만큼 일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바른 신앙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여러분 세상에 내몰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닮아오고 세상의 기준을 몽땅 가지고 들어온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가피하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금 이 위기 가운데서 어디를 가야 할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 감각조차 상실한 채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돌아오라.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를 때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떻게 명령하신지 아십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해라. 바람난 여자하고 결혼해라. 애를 낳고 또 다른 남자에게로 갑니다. 돈을 주고 사오면 또 나가요. 너 마음이 어떠니? 그 마음으로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난 음란함과 이방 신상을 쫓아다니는 것과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뿌리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신앙의 위기는 세속화와 더불어 이교화라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서는 하나님의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 이교화할 때 일어났던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교화란 다른 종교들이 그냥 물밀듯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종교, 이 종교, 저 종교 기웃기웃 그리는 것이죠. 거기서 약속하는 복된 소식이 그게 복음이라고 귀를 기웃 그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기복적 신앙 위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교화란 다름 아닌 기복 신앙과 다른 동질적인 뜻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종교들이 약속하는 마일리지 시스템에 기어이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헌금하고 얼마나 애를 쓰면 나한테 더 큰 복이 보상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헛된 약속을 믿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갖다 바치기를 즐겨합니까?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물밀듯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온 것이죠. 뭐 때문에? 로마가 지하교회를 지상으로 끌어냈더니 지하교회에서 숨죽여 기도하던 사람들을 건물 밖으로 들어올렸더니 그 모양이 또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모든 장식품, 그 모든 헛된 것들로 더 이상 시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 2022년은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바탕을 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할 때 하루 이틀간은 성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사흘째 되는 날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정결한 기간을 거쳐서 돌아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는 까닭은 뭐예요? 우리가 뭐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혼인 서약을 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돌판 던져주고 그분은 다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신방을 차리셨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주시고 지성소에서 그분은 만나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동행하기로 선포하셨습니다. 광야 훈련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늘 열두 지파의 중심 안에 좌정하시는 것이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이 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펴시고 우리 안에 중심에 거하시는 일이시죠. 그런데 왜 그렇게 잊어버립니까? 왜 이렇게 쉽게 변질됩니까? 그 자리에 우리가 또다시 슬그머니 올라가는 것이죠. 아담이 저질렀던 실수는 여러분 날마다 반복되는 죄악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중심 가운데 있기를 즐겨합니다. 내가 언제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버릇,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고의 습관, 어느 것 하나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을 기준 삼지 않는 날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들,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이요, 전형적인 하나님을 배신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추격해 왔어요. 따라왔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즐기게 따라오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면, 그 사랑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죠. 그래서 3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알자, 그분을 알자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알다는 말은 부부가 벌거벗은 듯이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속속들이 아는 것입니다. 감추는 것이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힘써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2년도에 올해는 하나님을 힘써 알기로 결정하십시다. 힘써라고 하는 이 단어에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냥 애쓰고 수고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끈질기게 따라붙는 거예요. 추격하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추격하다, 우리를 추격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끈질기게 따라 붙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오늘도 또 세례식을 갖게 되겠지만, 구원은 그렇게 임할지라도 우리의 노력 없이 믿음으로, 은혜로 받지만, 그러나 그 받은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구원받으면 끝이다, 그건 구원파 교리예요. 그 받은 구원이 날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참된 신앙인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한낱 기복신앙보다도 더 못한 종교심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내버려 두면 힘써 알기는 그냥 저절로 신앙은 불이 꺼져버릴 것입니다. 1년 더 나가고 무슨 제약회사가 밝힌 것처럼 2024년이나 돼야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때 가면 신앙은 흔적도 없는 사람들이 수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미지근한 신앙, 식어가는 신앙, 꺼져가는 신앙을 새롭게 뿌릴 듯 일으키시겠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힘써 알아가다고 할 때 이 추격하는 단어가 또 하나 우리는 발견하는 단어가 있어요. 시편 23편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일평생 지겹도록 끈질기게 절대로 놓치지 않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 그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집요함, 그게 구원의 근거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추격, 이 끈질김, 이걸 가지고 쓴 시가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예요.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은 유복한 집에서 살았어요. 영국 사람입니다. 부모는 옥스퍼드를 가기를 원했고 의사가 되기를 원했고 안 되면 무슨 뭐 교수가 되기를 원했고 그것도 안 되면 군인이라도 하라고 채근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그냥 타락하고 맙니다.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리고 런던의 빈민군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프랜시스 톰슨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항복하는 것이죠.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시가 천국의 사냥개. 읽어드리려니까 잘 안 찾아지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 미궁 같은 길로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나는 숨었네. 겉으로는 연이어 웃으면서도 희망에 부풀어 오르다가도 두려움의 골짜기 그대한 음물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일부러 속도를 내며 장엄한 긴박함으로 두드린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도 더 긴박하게 내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시 앞부분에 시는 굉장히 길어요. 뭐 읽어본 분도 계시겠고 흔히 알려진 것이죠. C.S. 루이스가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앞부분에 인용했던 책 글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한 인생 그냥 그렇게 끝날 뻔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마약자들이 이렇게 우울하는 그 런던에 정말 그 도범가에서 그를 기어이 건져낸 것이죠. 하나님께 그가 돌이켰을 때 그는 또다시 신으로 거듭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면, 진실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새 생명으로 함께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좌정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훈련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훈련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달려가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아내가 그렇게 바람난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그 고통을 하소연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 호세아서를 기록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는 가장 호황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될 때가 이 호세아서가 기록될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흔히 그렇게 쉽게 타락하듯 가장 급속히 타락했던 시기였고, 그리고는 금송아지에 절을 하기 시작했던 때고, 그리고는 우상 숭배로 치달았던 때고, 지금이야 별일 없을 것 같지만은 시시각각 아수르가 신흥 세력으로 움트기 시작을 하고 먼 훗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멸망의 조짐이 뚜렷이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전혀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애가 타듯 목이 터져라고 부르듯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몇 가지 착각들이 있어요.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행복합니까? 애들 학교 보내면 자동적으로 애가 잘 됩니까? 교회 나가면 저절로 영적 생활이 보장이 됩니까?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누구도 거룩한 신앙을 못 지켜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살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아슬아슬한 위기의 담 위를 걷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써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 5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쉽게 빛이 바랜 것이죠. 그래서 아침 구름이나 아침 이슬처럼 그냥 해만 뜨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마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무슨 말씀인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주차장에서 시비를 하건 가다가 무슨 택시 운전사하고 무슨 또 시비를 벌이건 식당에서 또 무슨 불만을 털어놓건 그렇게 쉽게 우리가 변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 같아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겠냐고 탄식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사는 게 뭡니까? 결혼해서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서로 처음에 결혼하던 첫 마음을 변치 않고 지키는 것보다 더 잘 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서로 간에 좀 지위가 높아지고 서로 간에 사교 범위가 넓어지면 부부관계는 어떤 데는 보면 남남 같아지는 데가 많아요.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처음 예배당에 와가지고 눈물 콧물 쏟고 말이죠. 그러다가 조금 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눈물은 어느새 메말라버리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익숙하게 그냥 주일 성수하고 그냥 적당히 헌금 좀 하고 그리고 뭐 구제하라 그러면 구제하는 신용 좀 하다가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6절 이 말씀을 원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애. 나는 헤세드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친절이에요. 헤세드는 인자요, 자애요,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 하도 넓어서 사실 사랑보다는 훨씬 깊고 넓은 단어입니다. 어쩌면 사랑이 곳곳에 고루고루 스며들어서 헤세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고루고루 스며들어서 헤세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두 번이나 인용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과 12장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9장 말씀 한번 볼까요?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이 뜻을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1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죄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셨다, 자비를 원하셨다, 긍휼을 원하셨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주님께서 쓰시는 모든 단어는 헤세드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다 같은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뭐 긍휼로 번역이 됐건 자비로 번역이 됐건 그 헤세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가르치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율법학자가 물었을 때 그 많은 계명, 613개 계명 그냥 압축해서 두 계명, 사랑의 두 계명으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게 헤세드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들 그냥 뭐 제사 드리는 것은 이제 냄새도 맡기 싫다. 1장 13절 말이죠. 이사야서 1장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뭐 악을 쉴 새 없이 행하다가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드린다고 앉아있는 걸 내가 도대체 못 견디겠다는 것입니다. 뭔 이것저것 속이다가 돈 좀 생겼다고 가져와서 헌금하는 걸 난 도저히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16절 17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면 이런 삶을 사는 것이지 종교적 행위가 늘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침 예배, 무슨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 무슨 뭐 감사 예배. 예배 못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많은 예배가 우리의 삶을 헤세드의 삶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낱 종교인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호세아 말씀을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너희들은 누구냐 말이죠. 하나님께 가장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에요. 힘써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하루에 네 번 기도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호와를 힘써 알고 힘써 섬기겠다고 다 서기관이 되고 율법학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까지 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언제 변질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다가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기를 짓누르기 시작을 하더니 자기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신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내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교만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시선보다도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평가에 더 묶여버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열심을 낸 사람보다도 자칫 힘써 알아가다가 하나님을 힘써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자기 자신을 힘써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우리는 또 창세기로부터 또 성경을 오늘부터 읽기 시작을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조금 변화를 주기 위해서 세 가지 번역을 추가했어요. 뭐 우리말 설경, 성경 세 번역 이런 것들로 일독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힘써 알아가는 한 가지 방법은 될 수 있을 망정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숙제하듯 하지 마십시오. 마지못해 하지 마십시오. 기쁨이 없는데도 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정말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놓치지 않고 따라오셨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온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지겹도록 따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만 따라와라 할 정도로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여러분 달라지지 않습니다. 총선 결과, 대선 결과에 따라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세상을 따라가기보다는 주님을 전심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빚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혁명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개혁적 조치들이 발표되었습니까? 또한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누가 이 많은 지식을 감당이나 하겠습니까? 누가 이 거대한 지식이 앞으로 일으킬 결과를 예측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내게로 오라고 하는 저 음성을 무시한다면 우리 앞에 기다리는 것은 파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파멸할지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역사가 완성된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힘써 아십시다. 그냥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침 예배를 욥을 마쳤지만은 욥은 주님께서 새 친구보다도 의롭다는 것을 결국 인정해 주셨습니다.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아내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화도 주시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벌거벗은 손으로 왔다가 벌거벗으로 가는 게 뭐가 당연하지 이상한 일이냐,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붙고 하나님께 끝까지 질문을 던졌던 욥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거듭나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새 친구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갈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세상을 위한 기도, 이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우리의 중보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잠시 몇 가지 놓고 기도하십시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몇 가지 조용히 하나님께 감사할 일을 적어도 세 가지 정도만이라도 생각하고 하나님께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부터 주셔서 이 감사가 멈추지 않는 감사, 사라지지 않는 감사, 영원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 시대 어렵다고 하는 이 교회, 정말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값주어 사신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교회가 박해도 견뎠고 온갖 어려움을 다 견딘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넉넉히 이겨내는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영원히 성령님만이 운행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교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도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도 사람이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누가 교회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주님, 오직 주님만이 교회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 교회가 다시 흥황할 것을 믿습니다. 다시 교회가 뿌렸던 일을 할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늘어나는 부흥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부흥, 사람이 거듭나는 부흥,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부흥, 그런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 부흥이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세상이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런 부흥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부흥되게 하시고 신앙이 부흥되게 하시고 믿음이 부흥되게 하시고 사랑이 부흥되게 하시고 소망이 부흥되는 그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정치도 담당하고 경제도 담당하고 사회, 문화, 교육, 언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짖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정치 일정과 여러 가지 이 사회적 환경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숨죽여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이제는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위경 때마다 말씀을 보내주셨고 위기 때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건져주셨사오니 올해도 말씀으로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값주어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나라 일정과 이 땅의 모든 각 영역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이김과 위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감춰지지 않고 이제 빛을 발하는 드러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